제12장 십자가와 혼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 안에서 또한 그 영원한 계획을 더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견고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계획은 바로 바울이 말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포하시는 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한 방면으로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시어 내주하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다른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동력이요 그분의 죽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날 출구를 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천연적인 사람이 점차적으로 성령을 순종하는 합당한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 가지 일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인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전진하는가에 대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논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생활, 특히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받아야 할 훈련을 주의 깊게 보기로 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상고해 봅시다. 이러한 상고는 우리에게 어떤 원칙들을 알려주고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타락의 참된 성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자주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피조된 아담 안에 산 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으며 밖으로는 물질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담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그의 몸으로는 물질적인 자연 세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면의 창조를 한 몸에 담은 한 개체이며 자유로이 선택하고 혼자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실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 산 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피조된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뜻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불완전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앞에 아직 많은 장래가 남아있으나 지금 잠시 중지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목적은 사람 자신을 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갖고 그분과 동역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같은 혈통의 족속을 얻으셔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족속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족속은 장차 사탄을 전복시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담은 피조될 때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보기로 합시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신으로서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원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게서 그분의 생명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생명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로 예표되었고 나무에 맺힌 실과는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피조된 중립적인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대표한 생명나무를 받아들인 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과 연합되게 하실 수 있고 아들의 명분도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돌이킨다면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바로 사탄과 공모하는 것이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혼.
우리들은 누구나 아담이 택한 길을 알 것입니다. 두 나무 사이에서 그는 사탄에게 굴복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가 발전할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식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만질 수 있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첫사람의 혼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보암직한 그 실과가 그로 갈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충동되었습니다. 또 그 실과는 사람으로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이해력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의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후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실과는 그의 혼을 증강시켜 충분히 개발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 후 사람은 다만 산 혼이 아닌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은 단순히 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혼이 영을 대체했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독립된 능력은 그의 생활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그분은 이렇게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오늘 사람의 문제는 사람 속에 혼이 있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이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함으로써 가져온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자기 혼을 개발하는 길을 취하도록 사람을 속이고 해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으로 자기의 혼을 생명의 근원으로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참으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우둔하고 무감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참되게 순복하는 혼의 도구로서와 기능으로서의 방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의 경계, 곧 당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의 경계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이 경계를 벗어나는가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가지 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혼 안에 제한 없는 어떤 발전과 합당치 않은 어떤 성장은 반드시 억제되고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두 가지의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사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여 지식의 나무로 인하여 생긴 천연적인 힘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시게 하는 반면에 혼 생명을 제지하고 죽음에 넘기는 두 가지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아들의 생명이 장성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혼을 아담의 처음 상태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임의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거나 자신의 뜻을 붙잡지 않습니다. 또는 내게 능력 있다고 결코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탄을 돕는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 때 여러분은 일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을 시작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취해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혼자 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발전된 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너무 크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이 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천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는 혼적인 힘과 혼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혼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혼을 의지하여 살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혼이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혼이 하나님의 일에 원동력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혼을 의지하고 이용합니다. 그들은 혼을 그들의 유일한 능력으로 삼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천성이 좋고 사리가 분명하며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합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만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교회에 어떠한 재산이겠는가? 만일 그가 주님께 속한다면 그분의 뜻에 큰 공헌을 할 텐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좋은 천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예리한 판단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들은 분명 새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가 육체로 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 즉 육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만 돌립니다. 이 말은 사람의 귀에 따갑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적인 능력 또는 천연적인 힘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천연적인 힘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자신의 어떠함과 내가 물려받은 타고난 재능과 지혜가 바로 나의 천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 혼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합시다. 거듭나기 전에 나는 이런 생각을 지니고 태어났고 나의 출생과 함께 이것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내 영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와 실제적인 연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내 안에는 두 종류의 상태가 있게 됩니다. 한면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연합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내가 출생에 의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연적인 경향은 항상 이렇습니다. 전에 나는 내 생각을 사용하여 역사, 문학, 시, 음악 혹은 과학, 경제 그리고 세상 문제를 연구했었습니다. 나는 나의 예리한 지성으로 이 안의 정수들을 취하려고 연구했었습니다. 이제 나의 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바뀌었지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일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문제의 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그러나 지금 나는 과거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던 똑같은 능력으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연구합니다. 그 능력은 새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관심사가 바뀐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용도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아직 바뀌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봉사에 이런 천연적인 것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변으로 말한다면 어떤 이들은 웅변에 능하고 타고난 연설가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쉽게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인 것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로 그들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설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대상은 바뀌었으나 그들이 사용하는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하는 능력의 가치가 아니라 근원, 즉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이 능력의 근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만을 주의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이 아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의 가상적인 예화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주제를 주든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유창한 연설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남보다 좀 못하다고 합시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자기 뜻을 전하는 데 능하지 못하고 항상 논점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처리하는 데 유능한 사람이고 모든 사무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합시다. 이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매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내가 그들에게 집회 중에서 말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수락했다면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같은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B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말할 줄 모르고 의지할 만한 자기의 구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여, 만일 당신이 이 일에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A라는 사람도 기도하겠지만 그의 기도는 B라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것입니다. 이는 구변에 있어서 그가 의지할 만한 천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제가 그들에게 집회에서 말하라고 하는 대신 집회의 실질적인 사물을 맡으라고 한다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은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조직력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B라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도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사무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연적인 재능과 영적 은사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육체로 오염된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제 말은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과 재간이 결여된 사람만이 기도하기에 적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점은 그들에게 천연적인 재능이 있든 없든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기워져서 그들이 온전히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뛰어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을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일할 때 그것은 장애가 되기 쉽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시골에 전도하러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부인들이 많았지만 여러 번의 심방을 거치고 나서 저는 그들이 문맹일지라도 주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들이 읽기에 극히 어려웠지만 그들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나는 육신 안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교사들이 그 당시에 나와 같이 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육신 안에서 그들이 장비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형제를 만났는데 비록 그의 나이로 볼 때에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주님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로 많은 고난을 거치게 하여 주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에게 형제님은 요즘 주님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에게 형제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나의 문제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형제님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에게 그럼 형제님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 제가 행한 모든 것은 다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평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인도할 수 있고 집회소를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가서 선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창조자이십니다. 만일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당신에게서 유발된 것이 육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일은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여러 해 동안 유지되고 여러모로 개선되므로 더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은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종말은 완전히 그 일의 근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의 근원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리 개선한다 하여도 그 일은 결코 영적인 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영원히 육이고 결코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게 붙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것만이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들은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보신 것들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천연적인 것이다. 이 일의 근원은 예창조이다. 이것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것은 항상 남아있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동의할 수 있고 심지어 이런 가르침을 좋아할 수도 있으나 참으로 자신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날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계시를 얻은 사람 같이 주여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요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순결함이라는 단어는 복된 단어입니다. 저는 항상 이 단어와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순결은 완전히 성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순함은 섞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서 결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교리를 감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자신 속에 있는 불순한 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겠지만 시간을 약간 들여서 계시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핏비춤과 안식.
만일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핏비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핏비춤의 필요성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영에서 나온 것과 혼에서 나온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알기 위하여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상상을 조차 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갈망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핏비춤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영을 쫓는지를 알 수 있느냐 또는 내 속에 재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의 그들의 질문은 이런 부류이고 비교적 진보된 질문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구분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떨어질 뿐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분석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적인 인식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를 정함이 없고 요동하며 절망하는 경지로 이끌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내적 상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을 범하고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거나 자신의 고집만 주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자신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느낌과 동기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육체를 쫓아 행하는지 아니면 영을 쫓아 행하는가를 선포하려고 하는 데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빛을 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구절은 시편 36편 9절입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나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광명이 있고 우리가 그 광명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광명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빛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비친 하나님의 빛이고 두 번째 것은 이 빛이 우리에게 준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주의 광명을 보리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 반성을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분명한 경지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빛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깨끗한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손으로 자세히 얼굴을 만져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울을 찾아 빛 가운데로 가져가서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느낌과 분석은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빛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이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살피사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살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라고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빛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참된 상태를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기 검토로 교정받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발견했든 간에 이런 살핌은 언제나 극히 피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은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데서 오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실제로 빛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다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영적인 일에서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참된 천성을 아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데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리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동기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그 동기의 진정한 근원이 혼인가 아니면 영인가를 분별해 줍니다. 이 점에 관하여 저는 원칙적인 면으로부터 실제적인 면으로 방향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주 안에 성장하며 자신에게 어떤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생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주의 말씀을 열므로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말씀을 만지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전에 우리가 기억해 두었던 성경 말씀 또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힘있게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춤을 얻고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며 주님께 주여 이 점에서 제가 불순하고 섞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수년 동안 저는 잘못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오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요 라고 자백할 것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비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 때마다 항상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성경으로 말미암아야 빛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대화를 가질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비추어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간 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실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저는 즉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어렸고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많은 계획과 아름다운 꿈과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현된다면 경탄스럽기 짝이 없을 수백 가지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갖고서 그 자매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입을 벌려 제 계획을 그녀에게 설명하기도 전에 그녀가 한 몇 마디 일반적인 말로 인해 제게 빛이 임하여 저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의 역사는 이렇게 천연적이고 사람의 성분으로 가득하다니 빛이 들어올 때 뒤따라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주님께 주여 저의 생각은 육체적인 활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은 이런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로 이끄셨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와 갈망만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성경 첫 페이지에는 다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그는 빛으로 적셔지고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간증입니다. 빛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을 비추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우리 밖에 둘 수 있습니다. 빛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우리 마음을 닫아놓고 자신이 옳다고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잘못이 천연적인 능력의 문제라면 잘못을 모르는 것은 빛이 결여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천연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데도 그들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 우리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오직 자신을 연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빛을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와 함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라고 말합시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더욱 제 문제를 주의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열려서 낱낱이 죄를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해방과 승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과 참된 성결 안으로 향하는 행동은 다 주님께 찬미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를 만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만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개성과 혼적 능력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를 모든 문제로 보는 것은 여전히 표면적인 관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문제만 관심한다면 그 거룩함은 외면적인 것이고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의 근본을 만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살인으로 인해 죄를 세상에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나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혼을 발전시키는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죄를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족속, 곧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주 가운데서의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는 족속은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이고 그들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나무인 백성입니다. 나 개인에게 필요한 것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속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혼인가 영인가 하고 자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두움에 빠지게 할 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을 아는 경지로 이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은 모두 주님의 빛비춤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계시와 책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죄의 가증함과 자아의 가증함을 볼 수 없습니다. 제 말은 그것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와 자아를 계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비춤은 반드시 돌연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빛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점차적으로 분명해지며 철저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빛은 정결케 하는 기능과 소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죽입니다. 그분의 빛비춤 아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의 가르침이 아닌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의 부패함과 우리 자신의 가증함과 절제가 없는 우리의 혼생명과 혼적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는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렵고 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얼마나 강한 다름이 필요한지를 현재처럼 분명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가장 넓은 의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역사의 다른 면인 사람의 혼을 처리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철저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치, 곧 주 예수님이 자원하여 서 계셨던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셨습니다.